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배에 있는 동안에 제 꿈에 나타난 분들이 꽤 계세요. 예. 교회라는 것이 참 이만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2주 동안에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절기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고요. 구약에서는 뭐라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칠칠절. 칠칠절은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로 그들을 시편에 표현해 보면은 독수리 날개 업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주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날 그날이 바로 칠칠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날개고 두 번째 날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날개죠.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 영 위에 부어주셨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날개와 성령의 충만한 날개를 날아오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한쪽에는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한쪽은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함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비상하는 힘이 생김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우리는 이 오순절 강림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자, 4절 말씀 보니까 독특한 현상이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입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11절로 내려가시면 여러분 성경 좀 따라오고 계시죠?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다 같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가장 큰 변화는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가 뭐냐? 언어가 변하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큰 사역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그의 일들을 이뤄가는 사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여기 사도행전의 누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그 열한 사도와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완전수 열둘. 이제 이 준비된 성령에 영감된 이 제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을. 자, 하반절 14장 하반절 보시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성령에 감동되어 다른 언어,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시간을 몇 시로 기록합니까? 제3시. 자, 유대인들의 첫 시작은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3시는 9시예요. 성령이 굉장히 위트 있으시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야, 얘네들이 새벽 술 먹었겠냐? 얘네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건하게 술 마시고 지금 취했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들은 성령에 취하여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뀝니다. 입술이 바뀌어요. 여기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예수님이 골고다로 오는 그 길목에서부터 계속 다퉜어요. 서로 누가 크냐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죽으시자 도망갔어요. 그리고 삶을 원망으로 살았겠죠. 내 3년이 망가졌다라든지 내 이 꼴이 뭐냐, 우리 지도자를 잃었다 하고 자기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입의 권세가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성령과 이 동행해서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령의 말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다가 여러분 아마 수십 번 보신 분 계시죠?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제가 주중에도 몇 차례 이렇게 보는데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이 본문은 예사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 오순절 강림까지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태초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동참하셨다고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태동하시고 이제 강한 충만으로 그의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오순절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사투리 같은데 별르고 별러서 마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영혼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에요. 성령이 수천 년 동안 참으시고 이제 오순절날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그런 각도로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러 성령이 오셨을까? 자, 16절 말씀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요엘. 구약의 많은 말씀 중에 요엘서를 택하신 이유, 성령께서 이것은 꼭 말해야 되겠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 오랜만에 나오셨으면 반응을 해주세요. 아멘을 어디서 하겠어요? 세상 가서 하겠어요? 네.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에 나온 겁니다. 말세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첫 해주고 싶은 단어가 뭐라고요? 말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이 날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는 이제 말세로 들어갔다. 세상 끝이 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단어도 말세. 우리 어머니가 뉴스에서 막 흙이 망측한 소리를 들으면 아휴 말세다. 얘야 저 방에 들어가자. 예?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제가 일부 끝나고 저 방에 들어가는데 권사님, 목사님 말세라고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하셔야 됩니다.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지금 말세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그 권사님 말은 굉장히 위기감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영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다 하셨냐면은, 자, 하반절, 17절 하반절 봅시다. 우리 함께, 자, 화면을 보거나 너희의 자녀들부터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세대마다 다른 것을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서 요엘서를 들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첫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가 좋아하고 또 우리 장로교회 기틀을 이룬 요한 칼빈 선생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라. 그 동의하신가요? 말씀으로 깨달아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생긴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전방 그 DMZ 에어리어에 4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하는데 한밤중에 칠흑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경계 근무를 할 때. 그래서 전쟁 나면은 이게 뭐 아무데나 쏜다는 게 말이 맞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야간 투시경입니다. 이 적외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동물과 사람, 열이 있는 것들이 감지가 돼요. 성령의 역할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냥 내 사람의 지식으로 뭔가 사물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새로운 안경을 쓰더란 말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점쟁이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든 주석을 압축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액기스를 드립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거나 글을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 책들을 읽고 압축한 거니까. 자, 예언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왜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이 축복인가?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선택권이 없이 여러분 밑에 태어났습니다. 맞죠?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래도 믿음의 선진의 가문에 태어나서 감사한 겁니다. 제가 만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깨진 가정,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싸우는 가정, 야 부모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가 보다, 깨어져서 편모, 편부 가정,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사는 가정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들이 소망을 갖습니까? 이 자녀들이.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수련회를 인도하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를 감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 상처들이 만져지고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엔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에 쓰여 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 우리 자녀들을 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자기의 인생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힘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아이들을 잡아서요. 성경학교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끌어안치세요. 그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성령께서.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살펴볼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게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존은 영어 성경에 표현하면은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자,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면 비전을 갖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거를 적절하게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쏠끗하시죠? 요즘에 부동산이 아주 힘든데.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얘기하셨어요.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민족은? 자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리자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이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자, 이게 비전이에요. 여기 따라갔다는 말은 구약 시제의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는데 미완료 시제라는 의미는 이 말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여기 12장에 있는 이 동사들은 대다수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당하여 매일 그 길을 따라가는 힘.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비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그 뒤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여러분 제가 노래하는데 기백이 안 보입니까? 이게 청년의 기백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앞에 아직 뭐 취직자리도 있고 뭘 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멋있잖아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찾아내셔서 결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성경의 표현대로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세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습니다. 늙어서 무슨 꿈을 꾸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지향해야 할 말 중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 때는 이랬었어. 이건 좀 거두세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메시지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늙은이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꿈을 꾼다고. 물론 우리가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만 동시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꿈을 꿔야 된다고요. 무슨 꿈을 꿀까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에 있었던 한 권사님 얘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떡하니 혼자 남았는데 감사한 것은 남편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많은 재산을 딱 남겨줬어요. 평소에 이 권사님이 좋아했던 것이 무슨 취미였냐면은 그 수석 알죠? 수석. 예? 돌을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전시하고 닦고 뭐 이런 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고 나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수석들을 돈도 있겠다, 뭐 건강도 있겠다. 그러니까 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나서 주중에는 뭐 들로산으로 이렇게 저 지방에 가서 수석 사왔다가 집에서 전시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을 넘은 거죠. 해외 원정 수석. 해외까지 원정을 가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또 돌이 예쁜 게 있으면 또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계속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면 음성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야, 너 조금 있으면 날 만날 텐데 너 뭐 하다 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권사님, 아, 뭐, 하나님 저 돌 닦다가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다가 갑자기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말은 못하고 충격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그럼 뭘 할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 한 단어를 딱 주시더래요. 전도. 이러고 딱 음성을 거두시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세면 교제 속에서 이 권사님이 충격과 감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충격은 왜 충격이에요? 자기 인생을 허비한 거, 낭비하고 재산 있는 거, 자기 취미생활 하다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던 것 충격이었고, 감사는 하나님이 할 만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에 감사.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부터 박사학위, 신학 박사 따고 나와라 이러면 못했게. 너 만약에 10억 그 남은 거 더 돈 벌어가지고 어? 교회 뭐 장학금 지급해라. 자기가 무슨 수로 돈을 벌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자기에게 꿈을 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나이 연로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각자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마치 새로운 시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부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자,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마지막 종말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니까 21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사역은 뭐냐니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성령께서 감동감화시켜서 그를 자녀 삼으시는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마지막 말씀하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세요. 두 번째 메시지를 이제 다다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35절. 이 35절은 시편 110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이제 두 번째 사용하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는 요엘서, 두 번째는 시편 110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10편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부활의 권세로, 여기 발등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판, 네가 발로 밟아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있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의 역사는 이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이 세상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전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세요. 이게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혼자 그러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우리 36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성령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온 집에게 확실히 알게 해줄 것이다. 이 부분은 내가 양보 못한다 이거잖아 이게.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 헬라어에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 너희가 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앉아 계시기 권세를 주시고 이제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헬라어의 크라이스트. 이거는 구세주. 너희 영혼. 너희들이 죽을 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브릿지, 다리로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 그를 믿는 자는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노라. 성령님의 메시지예요. 성령이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보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합니까? 반응하기 시작해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성령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를 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42절 보세요. 아,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고 그들의 영으로 감동하니까 마음이 부대끼는 자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주는 사십니다. 나는 이제 죽었으니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교회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아멘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해요. 교회입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허구한 날 설교 때마다 기도를 제발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꿈에도 나타나고 보면 기도 잘 안 하시대요, 제가 보니까. 본당을 오픈시켜놨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와서 누가 왔나 기도 안 하시대요.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이 운행하신다고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이것은 성령 시대로 이 초대교회 역사했던 기사와 표적의 독특함이 있지만은 제가 믿는 것은 다른 방식이지만 기사와 표적도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죠, 그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지금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다른 상황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상점이나 음식점, 슈퍼마켓 들어가는 통행을 제한시켰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 70%까지 세금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요즘 부동산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올라가셨죠? 자녀들에게 막 다 퍼주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세금 올라갈 거예요. 70% 살고 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배를 쫄쫄 굶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는데 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을 지켰구나. 배가 굶구나. 두 개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갖고 와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가슴이 막 떨리고 막 후벼 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모여.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충만한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죠, 이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이런 역사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때 오셔서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백정들이 모이는 곤당골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홍문동교회입니다. 이상하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백정과 양반이 따로 드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3년 후에 이들이 합쳐서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새로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을 합하기 시작해요.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갈라진 마음, 갈등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밤새도록 얘기해도 듣든가요? 여러분이 아이들 설득해도 애들이 설득당하든가요?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방법은 하나예요.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기 인생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꿈을 꾸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기백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되도록 기도하세요. 어른들이 꿈을 꾸고 후손들에게 희망에 섞인 소리,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어우르는 넉넉한 어른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자, 47절 읽고 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4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 성령의 운행 전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기 인생의 주를 바꾼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모든 삶의 불평과 조건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이 시간에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살지만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나의 입을 바꾸어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삼삼오 모여서 이들이 함께 위로하고 덕담 나누고 끌어안고 예배 속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있으니 이들이 흩어질 때도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변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저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불타오르면 세상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모여들기 시작한다. 성령의 불이 안 타면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다. 왜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가정에 들어가고 싶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오늘 10월 18일부터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받고 오늘 제가 설교자님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광명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